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낙심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께 A4 용지 한 장을 나눠드리고 지금 낙심하는 이유들을 써보라고 부탁드리면 아마도 순식간에 앞뒤 빽빽하게 아마 채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받고 한평생 복음 전파를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도 많이 낙심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런 문장이 세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오늘은 읽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오늘 본문인 16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세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은 바울이 그만큼 많이 낙심되는 상황에 직면했던 것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 힘주어서 말할 때 사실은 하나님 제가 믿음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한 바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 당신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면 사실은 그 사람 마음속에 상대방을 향한 불편한 감정이 들어있지 않을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바울의 인생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당했던 그 고난의 종류가 열거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네, 아멘을 하기가 좀 힘든 구절이죠. 생명까지 위협하는 이렇게 힘든 고난을 감수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전도하고 목회를 했지만 바울 생전에 그의 사역은 그다지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다고, 바울의 가르침은 잘못되었다고 비난하고 공격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중에 여러 교회들, 특히 이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리더나 또 어떤 특정한 인물들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감을 가질 때가 있지요. 바울에게 저런 고난쯤은 별 어려움이 아니었을 거야. 바울은 사도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뜨거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니 그 정도의 고난은 고난도 아니었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바울이었다면 당연히 낙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배고프고 아프고 힘들고 서운하고 억울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낙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낙심된 마음을 극복해냈고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면서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겉사람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겉사람이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비슷한 단어들을 상황에 따라서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읽을 때는 그 문맥을 잘 파악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서신에서 이 사도 바울은 옛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겉사람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옛사람은 예수 믿기 이전의 존재, 거듭나기 이전의 존재,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존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반대말은 새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겉사람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간의 한계 속에서 물리법칙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주 쉽게 말한다면 겉사람은 세포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16절에 나오는 이 낡아진다는 동사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의 육체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낡아지고 있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계속해서 낡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해서 낡아지고 있지요. 제가 올해 소망교회에서 사역하게 된 6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느낀 소망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소망교회 성도들의 많은 분들이 동안이라는 사실이죠. 동안 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때는 소망교회가 동안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외모만 봐서는 그 나이를 짐작할 수가 없죠. 그래도 세월의 흔적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씩 제가 예전에 성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찾아보면서 추억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그때 사진을 보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때 참 젊으셨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젊으시지만 야, 그때는 진짜 젊었었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월의 흔적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예배 전후에 본당 로비에서 안내를 서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출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세월의 흔적을 느끼게 됩니다. 해마다 걷는 속도, 또 또 인사하시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것을 저희가 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미국의 70대 남성이 100m를 13초대에 뛰었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얼굴에 주름살과 흰색의 머리카락을 제외하면 20, 30대의 몸매라고 해도 전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운동을 하고 자기관리를 잘 했으면 70대의 나이에도 저런 신체 능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거울에 비친 저의 몸매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살짝 D라인. 하지만 여러분, 몸매 관리를 못한 저나 70대 몸짱이신 그분이나 모두 그 육신은 낡아지고 약해지다가 결국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사람마다 낡아지는 속도는 다르겠지만 시간 문제이지요.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피조물의 운명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낡아지는 겉사람을 계속해서 바라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서글퍼지고 우울해집니다. 참 낙심이 됩니다. 나의 지나간 과거 어떻게 돌이킬 수 있나? 바울도 그랬습니다. 연약해지는 자신의 몸을 바라보며 바울은 낙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낙심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낙심을 이기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사실이지만 그와 동시에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속사람은 무엇일까요? 속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존재, 성령으로 새로워진 존재를 의미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거듭난 우리의 영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속사람은 앞서서 설명한 겉사람과 구별되는 개념이지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낡아지고 약해지다가 사라지는 것이 겉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 이 속사람은 시간이 흘러도 낡아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새로워지고 성숙해집니다. 그런데 이 겉사람도 나이고 속사람도 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를 이루어서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겉사람은 무가치하고 속사람만 가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기독교는 몸의 가치를 긍정하는 종교이지요. 기독교는 우리의 육체도 육신도 물질도 자연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모두 다 가치 있고 귀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겉사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만의 부활이 아니라 바로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기독교 초기에 유행했던 이단 중에 영지주의가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영지주의에도 여러 가지 분파가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이 영혼과 육체를 엄격하게 구분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혼은 선한 것이고 육체, 즉 이 겉사람은 악한 것이라고 여기는 극단적인 이원론을 신봉했습니다. 당시에 헬라 철학도 이원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물질적인 껍데기와 보배로운 알맹이, 즉 불멸을 동경하는 영혼으로 이루어진 복합체라고 그들은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겉사람, 속사람이라는 다소 이원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들과는 달랐습니다. 겉사람은 악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사람을 건강하게 잘 가꾸고 귀하게 사용함으로써 이 겉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존재는 겉사람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훨씬 더 크고 깊고 복잡한 존재이지요. 겉사람을 넘어서는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겉사람이 낡아졌다고 해서 속사람도 같이 낡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겉사람이 없어졌다고 해서 속사람도 함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도 귀하게 보시지만 우리의 속사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사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그보다는 더욱더 우리의 속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인사를 나눌 때 표면적으로는 겉사람과 접촉을 하면서 인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겉사람 안에 있는 속사람과 우리가 접촉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의 겉사람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속사람과 교제를 하고 있고 속사람과 영혼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여러분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겉사람이 낡아지는 서글픔을 상쇄하고도 남을 큰 기쁨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참 감사한 것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 점점 약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젊을 때 혈기 왕성한 시절에는 혈기, 정욕, 이 욕망을 다스리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전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구역에 신방을 갔는데 한 권사님께서 비슷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몸이 아프고 움직이는 것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으니 이것도 참 감사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한편으로는 참 서글프고 낙심이 되는 일이지만 결코 낙심할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속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 이 속사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들어가고 몸은 약해지고 돌이켜보니 제대로 이룬 것은 없다고 이렇게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거듭나서 구원받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바울은 나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이 우리 안에 포함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비록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환난을 통해서 영광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 환난이란 단어를 이해하기 쉽게 고통이라는 단어로 한번 바꿔서 말해보겠습니다. 고통을 당하면 아픕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만 있으면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에 고통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인간이라면 그 누구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강도가 다르고 종류가 다를 뿐이지 고통 없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은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환난 또 고통과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이 영광을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환난, 즉 고통은 잠시 동안 당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영원합니다. 또 환난은 작고 가벼운 것이지만 영광은 크고 무거운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실 이 바울이 당한 그 환난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죠. 아마 저처럼 연약한 사람은 바울이 경험했던 그 고통의 무게를 하루도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무리 힘든 고통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될 영광에 비교한다면 그것은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 즉 환난이 영광을 이루어낸다. 환난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난다. 참으로 신비로운 가르침이지요. 고통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의 유익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고난의 유익이란 말은 때로는 견디기 힘든 폭언처럼 폭력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어떤 종류의 고통이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그것은 의미 있는 고통이 될 것이고 결코 헛되이 낭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알 수 없었고 우리가 얻지 못했을 새로운 차원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멀리 오지에 선교사로 나가지 않고 바울처럼 심한 박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당하고 있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수고를 감당하고 계시다면 바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광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을 만나면서 심심치 않게 이런 고백을 듣곤 합니다. 목사님, 고난당한 것이 도리어 유익이 되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시편 109편의 고백이 그분들의 진정한 고백이란 그 사실을 제가 느끼고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고백은 자기를 과시하거나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저한테 잘 보여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걸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과 일맥상통한 고백이었습니다. 고난의 유익을 깨달은 바울은 더 이상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오히려 복의 통로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통 자체는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고통을 피해야 합니다. 고통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그 고통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고통을 고통으로만 보지 않고 은혜의 통로로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이 고통을 통해서 영광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면서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영광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또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두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것만 보고 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수많은 광고를 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지요. 보이는 것들을 꼭 소유해야겠다는 이 충동을 우리는 마음에 갖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들을 보고 나에게는 없는 것들을 또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내가 갖고 있지 않을 때 내가 뒤처진 것 같고 내가 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돈과 권력과 거짓이 지배하는 이 타락한 세상의 현실을 봅니다. 사랑과 섬김과 겸손은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단어일 뿐 이 세상은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 원리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대중매체와 온라인의 발달로 인해서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고통의 소식들을 우리는 더 자주 더 가까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안타까운 이 땅의 현실을 보다 보면 우리 마음에 또 낙심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기도는 정말로 효력이 있는 것인가?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정말로 변화를 가져올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또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보이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눈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가 다인 줄 알고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실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낡아지는 겉사람이 다가 아니라는 것,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 거짓과 불의와 폭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더 크고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눈으로 인식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괴롭고 힘든 인생길에서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나름대로 방법들을 고민하고 제시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불교의 가르침이 대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불교 수업이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인도 코살라국의 수도 사위성에 크리샤 가우탐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해서 좀처럼 아기를 갖지 못하다가 겨우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걸음마를 떼고 한창 재롱을 부리던 그 나이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석가모니 선생님을 찾아가서 아들을 살려낼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석가모니는 약의 원료가 되는 겨자씨를 구해오십시오. 그러면 아들을 살릴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장례를 치르지 않은 집에서 구해와야 합니다.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여인은 그 즉시로 온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수소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장례를 치르지 않은 집을 그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하, 나만 겪는 고통, 나만 겪는 슬픔이 아니구나. 이것이 모든 인간의 삶이구나. 그러면서 슬픔과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상이라고 한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자신과 주위를 둘러보면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것. 책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요점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의 현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정직하게 인식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기독교에도 이와 비슷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를 읽어보면 이런 가르침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어도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다 되는 사람이 이 땅에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환난과 고통은 끝이 없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만족이 없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와 상처와 실수까지도 넘어서서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하고 합력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인생이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리 잘해야 반쪽짜리 신앙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다면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섬김은 허공을 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가 없다면 결국 우리는 낙심하고 말 것입니다. 기독교가 지나치게 피안, 즉 내세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이 땅의 삶을 간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현실 도피, 이웃과 사회의 아픔에 대한 무관심,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 땅의 가치를 강조하는 또 그런 분위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참여, 환경 보호, 일상의 소중함, 쉼과 안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지요.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 신학은 한쪽 극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두 발을 내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와 동시에 영혼 구원과 천국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 이 땅의 현실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땅에 잠시 왔다 떠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궁극적 관심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곳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입니다. 이 차를, 자동차를 오래 타다 보면 고장이 나고 여기저기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부품을 교체하고 수리를 하지만 어느 순간 차를 바꿔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겉사람도, 우리를 힘들게 하던 환난과 고통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낡아지다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낡아지고 소멸될 것들에 우리가 너무 많은 미련을 두고 집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면 좋겠습니다. 종말의 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썩지 않는 새로운 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그날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 세월이 흘러가면서 실제로 몸과 마음으로 부딪혀 알아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면 우리는 낙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깨달음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낙심되지만 너무 많이 낙심하지는 마시고, 너무 많이는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며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세상의 부조리한 현실들, 연약한 우리의 어깨 위에 지어진 삶의 짐들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